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불법 이주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끄는 블링컨 장관이 멕시코 시티에서 가진 미국 멕시코 고위 안보 대화를 계기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안보, 연례 고위급 대화를 통해 올해 또다시 생산적 논의와 공동의 성과를 이뤄낸 데 대해 언급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간 불법 이주민 문제와 신종 마약 펜타닐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5일 멕시코 마약왕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 씨를 미국에 인도한 멕시코 정부에 사의를 표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구스만 씨는 세계 최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이었던 아버지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 씨가 2017년 미국으로 압송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시날로아의 우두머리로 떠올랐으며 지난 1월 멕시코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날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구간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팔 윤손 스웨덴 국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지원은 주로 포탄이 될 것이며 사브사에서 만든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손 장관은 스웨덴군이 다음 달 6일까지 우크라이나에 해당 전투기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손 장관은 그러나 전투기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내 안보상의 이유에서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많은 나라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연손 장관이 발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웨덴의 군사지원 패키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14번째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했으며 핀란드는 4월 가입을 완료한 반면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로 2016년부터 21년 사이 어린이 수천만 명이 이주민으로 전락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5일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홍수, 가뭄, 폭풍, 산불 등의 기후 변화가 초래한 기상 재해로 인해 이 기간 44개 나라에서 어린이 약 4,310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주민화의 95%는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유니세프 이주 문제 전문가 로라 힐리 씨는 AFP 통신에 이 같은 수치는 매일 약 2만 명의 어린이가 이주민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은 부모와 떨어지거나 인신매매 피해 등으로 인해 다른 정신적 외상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리 씨는 특히 보고서 내용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냈을 뿐이라면서 더 많은 어린이가 이 같은 재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홍수로 인해 9,600만 명의 어린이가 이주민화할 수 있고 사이클론으로 1,300만 명, 폭풍의 급증으로는 720만 명의 어린이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세계 지도자들이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어제 시리아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튀르키예의 공격용 드론을 격추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지 시각 5일 오전 7시 30분경 시리아 주둔 미군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북동부 하사카에 튀르키예 드론 한 기가 공습을 가하는 것이 목격됐으며 일부는 미군 작전 제한 구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사카는 미국과의 공조하에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대한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전략을 정치 군사적 도발로 규정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 중 하나라고 미국 국방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올해 처음 열린 한반도 안보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강력히 반발한 대량 살상무기 WMD 대응 전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도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WMD 대응 전략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이 최근 공개된 미국의 2023 WMD 대응 전략을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 보고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자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2023 WMD 대응 전략에 북한이 지속적 위협으로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대량살 육무기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면서 미국의 군사 전략의 가장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9년 만에 발표한 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이 자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해온 점을 지적하며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역량 개발은 북한에게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대륙 간 사거리의 핵 역량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등 동맹과 공통의 비전 아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고위 국방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역내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5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nflict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neither imminent nor inevitable because deterrence is real and strong today.
레트너 차관보는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인태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이점 중 하나이며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와 조약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레트런 차관보는 미 국방부는 인태 지역 동맹과 파트너들이 스스로의 국방력과 상호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반격 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호주에 미국 전투기 배치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강압과 위협에 맞서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비대칭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미국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아세안, 인도 등과 역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역내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미 국방부가 몇 주 뒤 발표할 2023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이 수정주의적 목표를 위해 강압적 수단을 더욱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요한 이익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임박하거나 불가피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lliances and partnerships now run deeper than they ever have. This is one of America's greatest strategic advantages, and it's growing even stronger.
레트너 차관보는 오늘날 억지력이 실제하고 강력하기 때문이라며 동맹 파트너와 함께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봉쇄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같은 규모의 지역에 대해 봉쇄를 실제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1년여 만인 2022년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국내에서 힘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 파트너와 접근법을 일치시키면서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혼자 달성할 수 없고 전례 없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영내외 연결망 구축, 번영,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 다섯 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통합 억지력을 근간으로 할 것이라며 미국은 21세기에도 변함없는 지역 동맹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태 전략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도발하면서 아태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국장은 VOA에 인도태평양은 단지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의 주요 장소일 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힘, 활기찬 인구 성장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ndo-Pacific is not just a primary venue fo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at's what gets a lot of attention.
갈로스카스 국장은 따라서 인도태평양의 여러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함께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향후 안보와 번영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는 중국의 전략적 도전뿐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도전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법무부 차관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영국계 담배 회사를 예로 들며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사 모나코 미국 법무부 차관은 전 세계 기업들의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4일 기업준법윤리협회 행사에 참석해 오늘날 기업들의 범죄는 테러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수출 통제 조치 우회에서부터 사이버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사안과 겹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기업들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에 훌륭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기업은 오늘날의 규정 준수 과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최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영국 담배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를 제재 집행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4월 BAT는 기소 유예 약정에 서명했고 자회사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들 회사는 미국 제재 위반으로 6억 3,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BAT는 북한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모나코 차관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BAT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마케팅사와 함께 북한에 담배를 판매하고 수익금 등을 미국 은행망을 이용해 송금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거래에 여러 위장회사가 이용되고 거래 금액만 약 4억 1,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같은 날 북한 은행원 심연섭과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중국인 칭궈밍, 한린린이 수년간 북한에 대한 담배 수출을 촉진한 혐의 등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심연섭 관련 제보자의 포상금 500만 달러, 칭궈밍과 한린린 제보자의 포상금 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등의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은행법 등을 통해서도 미국 달러가 사용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와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의 민사상 피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BAT는 이를 유예받는 것을 조건으로 6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미국 정부의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인도 뭄바이 소재 기업 고드프리 필립스 인디아는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33만 2,50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시애틀 소재 기업 탱고 카드가 북한과 이란, 쿠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연계된 인터넷 프로토콜 IP와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최소 27,720개의 선불카드를 전송한 혐의를 인정해 11만 달러의 벌금을 냈습니다. 호주의 물류기업 톨홀딩스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제재 대상 국가와 2,958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해외자산통제실과 613만 달러를 벌금으로 합의했으며 캐나다에 본사를 둔 TD뱅크는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2021년 12월 11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2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의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올해 처음 열린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민롬니 상원의원은 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hat we've done so far, from what I can tell, hasn't worked. Our relationship with the PRK, DPRK.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 공화당 간사인 롬니 의원은 이날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정말 중구난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Senator Romney said, this policy is a failure and has to change.
샤츠 의원은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하고 있는데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점진적 조치가 무엇인지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미국은 현실을 반영한 대북 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s a very worthy goal, but in practice, clearly, we've not been able to achieve it.
벤 홀런 의원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다른 종류의 장기 접근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VA 논평 요청에 5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물론 한국과의 동맹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사와 우려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견해가 드러나 주목됐습니다. 롬니 의원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핵보유국인 이웃을 북쪽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만약 그곳에 살았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at South Korea has a nuclear neighbor to its north.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조언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자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예비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s not to re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U.S.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자석자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반시설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고위급이 아닌 실무 수준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선제 타격을 포함한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는 차석자의 제안도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차석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롬니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일본 상공이나 하와이 또는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 declaratory policy to say that we reserve the right to actually take down a missile if it's headed over Japan or
이어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선언적 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과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 선제 타격 등의 정책 선언 제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5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협의 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로 제시됐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의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지원 조건도 까다롭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남북한 대치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간 지원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5일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줄어듭니다. 현행 고시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선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원사업 현장에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처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때처럼 인도적 지원 사업의 현장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기금을 지원했더라도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지속되거나 사업단체가 투명성 확보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면 환수, 강제 징수, 제재 부과금 부과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대북 지원 물품을 반출 신청할 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이 투입된 대북 지원 사업의 내용을 사업 완료와 정산 때까지 비공개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다른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교류 협력 사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남북 협력 기금의 부실 운영을 막고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했습니다.
민간 단체의 어떤 인도적 지원도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상당히 관리를 느슨하게 했으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겠다. 그리고 직접 북한에 또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원을 못 해가지고 야적돼 있는 건지 그런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맞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 연구위원은 또 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줄인 데 대해선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재원 마련을 단체 스스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정부가 민간단체를 우회적인 대북 지원 통로로 삼으면서 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고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은 대북 정책의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축소 또 지원 조건을 이제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이루어진 민간단체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 승인은 총 12건 금액으론 55억 원, 미화로 약 40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엔 지난 3월 있었던 2억 4천만 원 규모의 영양 지원 한 건만 반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봉쇄 정책 등이 영향을 준 탓입니다.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북 지원에 응하지 않는 데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북한 측과의 접촉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단을 하겠다고 했고 또 뭐 실제 그래서 남쪽과의 접촉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해도 현재 조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위축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신종 코로나와 수해라는 악재들 속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고 국경을 철통같이 닫아매라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타협 없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강경 노선을 밝힌 이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부 지원에 대한 김 위원장의 거부 반응은 신종 코로나 봉쇄 조치나 남북관계가 풀린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북한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그런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그런 체제로 시스템적인 변화가 이미 진행됐다. 한국 정책에 의해서 당장 일일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이미 남북한이 서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국민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개정 고시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남북관계발전법 등 현행법에 담긴 교류협력 증진 취지도 함께 살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것은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것이라고 핵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핵물질 생산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6개의 핵무기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5일 VOA에 최근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 것은 핵연료봉 재처리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now it started 2 years ago, I think in July, the operation. And we are
하이눈엔 특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2021년 7월 재가동을 시작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동 정황을 보여왔다면서 2년이 조금 넘은 현재 시점에서 원자로 가동을 멈춘 것은 단순한 유지보수 움직임이 아니라 핵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당 원자로에서 2년간 가동이 지속된 것은 평소보다 방사선 조사를 더 길게 수행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더 오래 조사하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위한 더 양질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눈엔 특별연구원은 또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재처리 공장에서 일부 개조 작업을 수행해온 점도 북한이 핵연료봉 재처리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important parameter is here is that we have seen during last 1 year they have done some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원자로와 재처리 공장 외부에서 개보수를 위한 일부 재료가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이 기간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저장소도 개조했다면서 이것은 북한이 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개선을 위해 1년 가까이 이곳을 사용해왔다는 일종의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재처리와 플루토늄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당국은 5일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이 최근 일시 중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자로 가동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가동을 멈춘 것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t'll operate, I know, for 2 years with one load of fuel.
올브라이트 소장은 원자로에 연료를 한 번 충전하면 2년 동안 가동할 수 있다면서 그런 다음 가동을 멈추고 연료를 교체한 뒤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방사선을 조사한 연료를 처리하고 이후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원자로를 멈춘 뒤 다음 연료로 재장전하기 적절한 시점이며 지금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원자로를 재장전하는 동안 이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 재고를 약간 늘리겠다는 계산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핵 관련 개발과 이행, 검증을 연구하는 비정부기구 버틱의 헤일리 윙고 검증 및 사찰 담당 연구원도 VOA에 이번 움직임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과거 가동 주기와 일치한다면서 핵연료봉 재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윙고 연구원은 원자로 가동은 일반적으로 2-3년 정도 지속된다면서 이번 움직임이 영변 원자로의 가동 주기가 끝났다는 의미라면 북한은 원자로에 조사된 연료를 배출하고 이를 재처리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윙고 연구원은 또 이런 측면에서 향후 5메가와트 원자로 외에 영변 핵시설 내 방사화학 실험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윙고 연구원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시설은 영변 방사화학 실험실로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의 연료를 재처리하게 될 곳이라면서 이 연구소는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으며 재처리 공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회를 저장한 연못을 정화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처리 공정 중에는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며 이는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부연하면서 관련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연료봉 재처리 작업이 진행된다면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내 실제 핵물질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only thing what they need to wait is a few weeks so that because this fuel is very hot and
올리 하이눈엔 특별연구원은 원자로에서 빼낸 핵연료봉은 매우 뜨겁고 방사능 수치도 높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후에야 재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처리 작업 완료에는 2,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며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재처리 공정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도 핵연료 재처리 공정이 시작되면 보통 3개월 내에 열과 방사능 수준이 거의 소멸된다면서 이르면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 공정의 징후가 포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한 뒤 나오는 폐연료봉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하면 핵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무기급 고순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면서 연간 두세 개에서 최대 여섯 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점에 주목하면서 그럴 경우 더 나은 품질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miniaturization of the nuclear warheads.
그러면서 고순도의 플루토늄일수록 핵무기에는 소량의 플루토늄만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양이라면 북한이 과거 1년 동안 생산했던 두세 개보다 많은 세네 개에서 최대 여섯 개가 생산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핵무기 생산 가능 추정치는 북한이 어떤 핵물질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일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 결합을 한다면 원자로 한 번 가동 시 두 개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ally just depends on what design they're using. It could be two.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에 돌입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What Kim Jong-un talks about exponential increase of nuclear.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핵물질의 기하급수적인 증산을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5메가와트 원자로만으로는 무기 재고를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실험용 경수로에서는 5메가와트 원자로보다 4배 정도 많은 연간 30kg 정도의 플루토늄 생산이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다음 단계로 실험용 경수로 가동을 위한 준비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며 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독일 정부가 분단 경험을 공유한 한국과의 변함없는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규탄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총리실이 5일 한국과 독일이 분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의 독일 통일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3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독일 기념행사에서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담소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분단과 독일의 분단 극복 경험은 중요한 접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OA 질문과 관련해선 총리의 시각은 지난 5월 방한 이후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총리실은 총리가 비무장지대 방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숄츠 총리의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와 한국과의 완전한 연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DMZ를 찾은 숄츠 총리는 이후 열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DMZ를 직접 방문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직접 목도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가 분단의 경험으로 인해 더욱 긴밀하게 발전해야 한다며 독일이 이룬 행운을 한국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영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만큼 독일은 이 같은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숄츠 총리는 역설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4일 김영호 장관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33회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라프 숄츠 총리 등을 만나 독일 통일 33주년을 축하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탈북민들의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제작한 매들린 케빈 감독이 이 다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감독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드스톡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과 편집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빈 감독은 편집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내 성폭력 피해 여성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다큐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독립영화제의 저명한 감독이 바로 개빈 감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개빈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 부문의 출품 자격이 주어지는 우드스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상 또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이번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ell, God, it's an enormous honor.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는 우드스톡 영화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법 같은 곳이죠. 우드스톡 영화제에 여러 번 가봤지만 제가 감독한 영화가 상영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화 제작을 위해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어떤 순간 깨닫게 됐죠.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찾아봤죠.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영화가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세계 독립영화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이후에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Yeah, we won an audience award in Aspen. We won an audience award at the Sydney International.
네, 맞아요. 아스펜 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죠. 호주 시드니 국제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고요. 폴란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몇 가지 상은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운 좋게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영화를 제작하게 됐나요?
What motivated me was really, you know, again, just wanting
저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북한 주민 2,600만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자로부터 영화 제작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란 제목의 회고록을 쓴 이현서 씨가 중심이 되는 영화였어요. 제작자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을 때 처음에 제가 그 영화를 만들 적임자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려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서 씨와 함께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현서 씨도 탈북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화의 현재에 대한 어떤 요소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탈북민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 중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를 만나 비욘드 유토피아의 사실상 주인공이죠. 노씨 가족, 또 북한에서 17살 아들을 데려오려던 한국 내 탈북민 이소연 씨를 소개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래 기획과는 그러니까 다르게 진행됐군요.
Yeah, and that's when I said if I'm going to make this film, it needs to be more than just, you know, the story of Hyunseo. We need to do something that brings forward the
네, 이 영화를 만들려면 현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죠.
영화 프로듀서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의 해나송 대표, 또 CIA 중앙정보국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수미테리 박사, 또 탈북민 이현서 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Yeah. Well, actually both of those people, Hannah Song and Sumi Terry, came through the producers. So, the producers.
네, 사실 해나송과 수미 테리 두 사람은 프로듀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링크의 해나송은 영화 제작비를 모금할 때 재정적 후원을 해 주었죠. 그리고 제가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미 테리 박사도 참여했어요. 수미테리는 프로듀서 중 한 명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모든 것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미테리의 역할이 확대되고 프로젝트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식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비정부기구, 시민운동계, 정계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바라 데믹 기자의 이야기를 듣게 돼 정말 놀라웠고 다른 언론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제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영화 제작 전후로 탈북민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Well, I didn't know any defectors firsthand. The first defector who I met was Hyeonseo. And I was completely blown away by her, fell in love with her.
아, 글쎄요. 저는 탈북민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탈북민은 현서 씨였는데 현서 씨에게 완전히 반해서 바로 푹 빠졌죠. 물론 그의 책도 읽고 탈북자들 관련 책도 읽었어요. 바바라 데믹의 책도 읽었고 손에 닿는 대로 다 읽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자 노 씨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문화가 충돌하는 것 같았죠. 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란 노 씨 가족은 북한에서 막 나오자마자 미국인을 만났고 우리는 노 씨 가족이 다른 세계를 알거나 이해하기도 전에 북한에서 갓 나온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이후 그들 모두와 매우 가까워졌고 지금은 평생 지속될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제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만난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그분들에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탈북 과정을 촬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There were so many challenges, but probably the most challenging part was the emotional, just the not knowing.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탈북민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걱정되는 마음, 특히 소연 씨와 매우 가까워지면서 소연 씨가 겪고 있는 일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노 씨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죠.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과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적으로 풍자하면서 이 암살하는 내용을 다뤘던 영화 배급사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보복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하합니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혹시 두려움은 없었나요?
I was afraid, definitely at times. In some ways, the more I learned, the less afraid I became because the film is not.
저도 한동안은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김정은 정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됐죠. 이 영화는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영화의 배경을 보면 김정은 정권과 그들의 정책은 명백히 주민들이 조국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소니 픽처스의 영화는 대부분 김정은과 정권을 조롱했죠. 그러나 우리 영화가 김정은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모든 검증을 위해서 운동가, 비정부기구,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려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증을 거치면서 사실은 두려움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연 씨와 김성은 목사님 그리고 노 씨 가족 등과 가까워질수록 이젠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아카데미상 다큐 부문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I don't know. Our hope is to, you know, have the widest audience see this film because I think that's what we, you know.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희망은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에서처럼 북한 외부의 정보를 입수해 관객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과 외부 세계가 실제로 어떤지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달 말 미국에서 이틀간 특별 이벤트를 통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중국에 억류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이 곧 북송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개봉됩니다.
Of course. And that is, you know, and that's the other thing is we'd like this film to put pressure on China to stop their policy of repatriation.
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중국이 송환 정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싶습니다. 강제 북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서 북한 주민들의 맥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드스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 영화상과 편집상을 수상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매들린 케빈 감독으로부터 수상 소감과 탈북민 영화를 만든 이유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관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모두 구름 많고 최저 평양 10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안주 최저 9도, 최고 24도, 남포 최저 10도, 최고 23도.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신우주 구름 많고 최저 10도, 최고 23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3도, 최고 21도.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 청진 맑고 최저 8도, 최고 20도. 선봉도 맑고 최저 7도, 최고 20도. 삼지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8도, 최고 22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5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8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앞바다 오전 한때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그 외 해상은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5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물결은 앞바다 0.5m, 먼 바다 0.5 내지 1m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5일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 불법 이주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끄는 블링컨 장관이 멕시코 시티에서 가진 미국 멕시코 고위안보 대화를 계기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이 경제, 안보, 연례 고위급 대화를 통해 올해 또다시 생산적 논의와 공동의 성과를 이뤄낸 데 대해 언급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 간 불법 이주민 문제와 신종 마약 펜타닐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5일 멕시코 마약왕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 씨를 미국에 인도한 멕시코 정부에 사의를 표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구스만 씨는 세계 최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이었던 아버지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 씨가 2017년 미국으로 압송돼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시날로아의 우두머리로 떠올랐으며 지난 1월 멕시코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날 멕시코로부터의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구간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어제 시리아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튀르키예의 공격용 드론을 격추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지 시각 5일 오전 7시 30분경 시리아 주둔 미군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북동부 하사카에 튀르키예 드론 한 기가 공습을 가하는 것이 목격됐으며 일부는 미군 작전 제한 구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사카는 미국과의 공조하에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소탕 작전을 벌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오전 11시 30분경 튀르키예 드론 한 대가 미군 병력으로부터 0.5km도 떨어지지 않은 제한 작전 구역으로 진입해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F-16 전투기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최근 발생한 수도 앙카라에 대한 폭탄 테러 이후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상대로 어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튀르키예가 의도적으로 미군을 겨냥했다는 징후는 없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은 전화통화를 갖고 시리아 내 IS 격퇴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군이나 국제연합군의 관련 임무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팔 연손 스웨덴 국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면서 새로운 지원은 주로 포탄이 될 것이며 사부사에서 만든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손 장관은 스웨덴군이 다음 달 6일까지 우크라이나에 해당 전투기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손 장관은 그러나 전투기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내 안보상 이유에서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웨덴의 지원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 많은 나라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연손 장관이 발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스웨덴의 군사 지원 패키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14번째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왔던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했으며 핀란드는 4월 가입을 완료한 반면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어린이 수천만 명이 이주민으로 전락했다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5일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홍수, 가뭄, 폭풍, 산불 등 기후변화가 초래한 기상재해로 인해 이 기간 44개 나라에서 어린이 약 4,310만 명이 살던 곳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주민화의 95%가 홍수와 폭풍으로 인해 초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유니세프 이주 문제 전문가 로라 힐리 씨는 AFP 통신에 이 같은 수치는 매일 약 2만 명의 어린이가 이주민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은 부모와 떨어지거나 인신매매 피해 등으로 인해 다른 정신적 외상을 겪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리 씨는 특히 보고서 내용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냈을 뿐이라면서 더 많은 어린이가 이 같은 재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30년 동안 홍수로 인해 약 9,600만 명의 어린이가 이주민화할 수 있고 사이클론으로 1,300만 명, 폭풍의 급증으로 720만 명이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